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KBS 오디오북 모두가 회색이야. 마틴 쇼이블레 지음, 성우 이자영 읽음. 위기 도취 하나. 알리나. 이곳에서 가장 슬픈 일은 외출이다. 여기가 어떤 곳인지를 고려하면 참으로 의미심장한 말일 것이다. 이곳에는 슬프지 않은 일이 거의 없으니까. 우리를 데리러 오고 다시 데려다주는 부모님들에게도, 이곳에 수용되어 있는 우리들에게도 말이다. 수용되었다고 하니 너무 말썽을 일으키는 통에 아무도 원치 않아 동물보호소에 맡겨진 불테리어가 떠오른다. 그저 다른 개들과 다른 게 문제였을 수도 있다. 산책 시간에는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신선한 공기를 쓸 수 있지만, 공원을 두 바퀴쯤 돌고 난 뒤에는 보호소로 돌아가기를 거부하다가 결국 굵직한 목줄이 채워진 채 끌려 들어온다. 수용되었다는 표현은 또한 수학여행과 유스호스텔, 곳곳에 토사물 봉투가 널려있는 관광버스, 땀냄새가 풍기는 6인용 도미토리를 떠오르게 한다. 수용되었다는 말은 어쩌면 잘못된 표현인지도 모른다. 이곳은 동물보호소나 학교 행사에 이용되는 장소보다 훨씬 열악하고, 내 거친 인생을 통틀어도 고단하기 짝이 없다. 이곳은 다름 아닌 아동 청소년 정신병원의 응급병동이다. 우리는 여기에 수용된 게 아니라 감금된 것이다. 나는 거의 자발적으로 입원한 경우다. 두 차례의 자살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고 나니 방법을 바꾸어 봐야 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거의 자발적이었다. 무슨 일 때문이냐고? 구조대와 함께 온 의사 곁에 눈이 새빨개진 채 서 있던 엄마는 내가 고통에 찬 비명을 내지르자 이렇게 말했다.
우리 딸,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니? 왜 이런 짓을 한 거야?
남들 앞에서 우리 딸이라고 불리는 것은 정말이지 끔찍하지만, 두 번째 자살 시도를 저지른 마당에 그런 걸 따져가며 엄마에게 스트레스를 더하고 싶지는 않았다. 그나마 그 소름 끼치는 우리 아기란 호칭을 쓰지 않은 게 어디인가. 엄마가 또다시 울음을 터뜨리자 주황색 안전조끼를 입은 구조대원이 엄마에게 휴대용 티슈를 건넸다. 다른 응급구조 현장에서는 틀림없이 그보다 중요한 일을 할 텐데. 고도비만에다 니코틴이 찌든 채 거실 소파에 붙박인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일. 도심의 어느 집 주방에 출동해 화상을 입은 과잉 행동 아동을 치료하는 일.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진통제를 마치고 반대쪽 차선까지 날아간 다리를 주워오는 일. 그에게는 이런 일이 일상이겠지. 자살 시도 현장에 출동하는 것은 일상적이지 않겠지. 적어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했다. 응급병동에 들어서기 전까지는 말이다. 우리 집 욕실까지 출동한 의사에게 울며 하소연하던 엄마의 모습에 나는 마음이 크게 동요했다.
저는...
엄마는 입을 열다 말고 크게 한번 숨을 들이쉰 뒤에 간신히 말을 끝맺었다.
정말 더는 못 견디겠어요.
완전히 무너져버린 엄마의 모습에서 나는 그 말이 과장이 아님을 즉각 눈치챘다. 내가 죽이려던 것은 나 자신이지 엄마가 아니었는데 어느 쪽이든 결과는 똑같을 것임을 나는 나중에 정신병원에서야 깨달았다. 바삐 움직이느라 대답할 틈이 없던 의사는 노련하게 대처했다. 의사가 약을 하나를 건네자 엄마는 물도 없이 꿀꺽 삼켰다. 그리고 두 사람은 잠시 머뭇거리며 시선을 교환했다. 과연 자살 시도를 한 10대 청소년 앞에서 이게 적절한 행동인지 고민하는 모양이었지만 그들도 사람인 걸 어쩌랴. 같은 날 저녁 나는 환각을 일으킬 것 같이 샛노랗게 칠해진 어느 방에 앉아 있었다. 응급병동이 아니라 한 심리상담사의 개인 심리치료실이었다. 샛노란 벽 여기저기에 커다란 돌사진이 걸려있었다. 해변의 돌, 연못가의 돌, 들판의 돌, 숲속의 돌, 사막의 돌. 돌 하나씩만 찍혀있는 사진들 사이에 뜬금없이 돌 세 개가 쌓여있는 사진이 눈에 띄었다. 심리상담사가 내 맞은편 안락의자에 앉아 헛기침을 했다. 그러고는 원칙대로라면 1년 반 뒤에나 상담치료 예약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엄마의 직장 동료의 친구의 지인이라 특별히 시간을 낸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친구의 지인의 직장 동료였던가? 혹은 전혀 다른 무슨 관계였을 수도 있다. 어쨌거나 그는 근무 시간까지 연장해가며 나를 위해 시간을 내주었다. 상담사가 엄마를 대기실로 보내고 돌 전시장의 문을 닫기가 무섭게 나는 입을 열었다. 도대체 왜 이래야 하죠? 내 몸을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누가 무슨 권리로...
잠깐.
그가 즉각 제지하려 했지만 나는 지지 않았다.
다 헛짓거리예요. 저는...
알았으니까 그만해.
당혹스럽기 그지없었다. 두 번이나 말을 끊다니.
오디오북.
안락의자에 앉아 속내를 죄다 털어놓을 수 있는 게 상담치료일 줄 알았는데 임금님께는 당나귀기라고 마음껏 소리쳐도 되는 줄 알았는데 넷플릭스를 너무 많이 본 부작용인 모양이다. 하기야 넷플릭스의 부작용이 한두 가지는 아니니까. 상담사가 묻지도 않고 가져다 준 캐모마일 차를 두 모금쯤 마시고 나자 그는 비로소 다시 입을 열었다.
자, 알리나,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확실히 정하자. 원한다면 상담치료를 계속할 수 있어. 지금 이 시간대도 괜찮니?
나는 문 쪽을 바라보며 그 너머에 앉아있을 엄마를 떠올렸다. 엄마에게 지금 시간대가 됐을까? 그래서 그냥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내게는 시간대보다 상담치료를 받느냐 마느냐가 중요했다.
좋아. 그럼 저녁 5시로 하자.
심리상담사가 말하며 수첩에 무언가를 적어넣었다.
한 가지만 분명히 말해두겠는데 나는 네가 죽는 것을 도와주려고 여기 있는 게 아니야. 알겠니?
죽는 것을 도와주려는 게 아니다라니. 나는 할 말을 잃고 멍하니 상담사를 바라보았다. 평소 나는 할 말이 끊임없이 떠오르는 사람이라서 주위 사람들은 내가 입을 다무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죽는 걸 도와주려는 게 아니라고.
상담사가 또 한 번 힘주어 말했다.
두 번이나 자살 시도를 했다고 들었는데 맞니?
네.
왜 두 번이나 그랬니?
제대로 못해서가 아닐까요? 저는 죽는 것도 제대로 못할 만큼 무능하니까요.
사실은 죽고 싶지 않았던 걸 수도 있어.
그 말에 나는 일단 입을 다물었다.
죽고 싶지 않은 거라면 이제는 살아가려고 노력해보렴. 가끔은 사는 게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어. 네가 지금 여기에 있는 이유도 바로 그거야.
여기라는 말을 나는 속으로 곱씹었다. 여기란 이 상담실을 가리키는 것일까? 아니면 보편적인 여기, 그러니까 이 세상을 뜻하는 것일까? 그러나 그 말에 현실적인 의미가 있든 철학적인 의미가 있든 나와는 상관없는 문제였다.
내 말에 동의하니?
상담사가 물었다. 머릿속에는 어떤 논리적인 대답도 떠오르지 않았다. 내 몸속에 있던 모든 공기와 에너지가 소진된 느낌이었다. 누군가 전기코드를 뽑은 것처럼 나는 한순간에 방전되었다. 검은 얼룩들이 방 안 곳곳을 채우는가 싶더니 금세 사방에 회오리치기 시작했다. 나는 양해도 구하지 않고 앉아있던 안락의자 옆에 놓인 빨간색 소파에 들어누웠다. 상담실엔 소파가 괜히 있는 게 아니구나. 그런데 나 혼자 와서도 어떤가? 아니면 상담사가 나를 소파로 데려갔던가? 뭐가 뭔지 알 수 없었다. 나는 소파에 들어놓은 채 상담사의 말을 제대로 듣지도 않고 무조건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래서 좋을 게 없다는 걸 알면서도. 일단은 몇 주일 동안 응급병동, 말하자면 정신병원에 입원해야 한다는 처방이 내려졌다. 퇴원한 뒤에는 앞서 정한 시간에 매주 찾아와 상담치료를 받기로 했다. 상태가 너무나 좋지 않으며 더욱 악화될 위험이 있다는 게 상담사의 의견이었다. 전적으로 옳은 말이었다. 그렇다고 그가 나를 자기 집에 데려다 놓고 캐모마일 차를 끓여주며 아침부터 저녁까지 돌볼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어쨌거나 그의 설명에 따르면 그랬다. 그렇게 합의한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고 나는 거기에 서명했다. 1차로 정신병원 입원, 2차로 상담치료. 그리고 상담치료는 죽는 걸 도와주기 위한 게 아니다. 추가로 그는 내게서 더 이상 자살 시도를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았다. 그런 일이 벌어질 때면 어차피 합의는 휴지조각이 될 텐데 다짐을 받는 게 이상하게만 느껴졌다. 그렇게 정신병원에서 맞은 셋째 주의 어느 날. 나는 병원 정문 앞에 서 있었다. 정확히 3분 30초 뒤면 외출 시간이 끝난다. 나는 이 칙칙한 회색 건물에 수용되어 있다. 엄마는 스웨터 소매로 연신 눈물을 훔쳤고 나는 엄마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억지 미소를 지었다. 정작 몇 분 뒤에 다시 감금될 사람은 나인데도. 엄마는 늘 그랬듯 바깥 세상에서 자유롭게 살며 내일 점심 식사로 무엇을 먹을지, 퇴근 후에 누구를 만날지, 언제 잠자리에 들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지 않은가.
오디오북
나는 3분 10초 뒤부터 또다시 식단표, 처방전, 활동시간표, 취침시간, 기상시간 등등 내 삶의 모든 부분을 제한하는 일정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 병원에서 왜 이런 방법을 쓰는지 짐작은 간다. 박사학위가 두 개나 있는 암흑의 교수의 이론에 따르면 사람이 바쁘게 살아야 어리석은 생각도 안 하게 된다나 뭐라나. 엄마가 코트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이제 들어가야겠구나, 우리 딸. 알리나, 병원에 전화할게. 괜찮지?
전화를 거는 이유는 직원이 나와서 나를 데리고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나처럼 심각한 상태의 환자는 가족이 자리를 뜨자마자 도망칠 위험이 있어서 그런 규칙이 있는 거지만 도망쳐봐야 내가 어디로 가겠는가. 나는 약속한 대로 엄마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첫 외출 때는 엄마가 나를 말 그대로 숨 막히게 껴안고 좀처럼 놓아주지 않는 바람에 결국은 둘 다 엉엉 울어버렸다. 그 창피한 광경이 또다시 벌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우리는 서로에게 조금 거리를 두고 헤어지는 절차를 밟기로 했다. 작별 뽀뽀는 집에서, 포옹은 병원에 주차를 한 뒤 차 안에서 하기로 말이다. 병동 앞에서 서로를 향해 다정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따뜻한 미소를 짓고 나면 절차가 끝난다.
알리나, 들어가요.
엄마가 휴대폰에 대고 말했다. 이제 다 된 셈이다. 마돈나와의 작별 인사만 남았다. 엄마에게는 비밀이지만 나는 엄마보다 마돈나와 헤어지는 게 더 가슴 아팠다. 엄마와는 15년 동안이나 서로를 알아왔지만 마돈나를 알게 된 지는 3년밖에 되지 않았다.